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오늘 일독서였던 지혜서의 한 부분이죠. 이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문학에서는 하느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지혜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지혜를 구해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했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그분을 대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대단히 고통스러워 보이죠. 읽기만 해도 어디가 베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아주 아파 보이죠. 칼보다 날카롭고 사람의 속을 꿰치르고 단지 몸을 가르는 걸 넘어서서 마음과 혼을 갈라서 골수를 가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서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구도의 길, 신앙의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고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길은 바로 나를 깎는 길, 내 자신의 비움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비움이라는 이 고통을 통해서 자비라고 하는 지혜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 고통을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되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요. 하지만 이 질문부터 짚을 필요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 중심의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중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몸뚱이를 가지고 영원히 살 방법을 없겠는가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지향하는 방향은 사실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를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대통령이라지만 거의 왕이나 짜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 푸틴이라는 인물이 얼마 전에 자기 참모들에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오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권력과 재물이 찌들어버린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죠. 여튼 예수님은 이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갈라보고 발라보고 찢어보고 계시죠. 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약의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묻자 그런 것들 자신은 이미 진즉에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이 가진 것을 지키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은 못 가진 자보다는 가진 자에게 훨씬 유리할 때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런 정의의 규칙 아마 큰 문제 없이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심화시켜주는 요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계명의 한계를 바로 이 부자 청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제자들의 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부자들은 일단 뭐 겉보기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복이라는 게 오래 살고 재산 많고 자식들 번성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라는 명사 자체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천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게 구약의 정의의 논리인데 예수님이 그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하니까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청년의 고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율법을 지켰다고는 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 답은 부자 청년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구약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해석은 구약의 정의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정의나 윤리가 하느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단지 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관습을 넘어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규정을 넘어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복음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어린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윤리를 넘어서고 정의 안에서 살아가지만 정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팔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었지만 사람 각자에게는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비워야 되는 무엇, 비운다 하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야 될 숙제가 각자에게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처럼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편협함이나 고집,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월한다, 넘어선다라는 말이 바로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는 말과 이런 의미에서 동의어가 됩니다. 이 말은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 복음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는 문구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서 그것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고집이 집중된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 초월의 삶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움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을 하느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고 뒤에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느님을 믿고 선체로 뒤로 용기 있게 넘어가 보는 것이죠. 그런 용기로 또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